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경제위기, 기후위기, 정치와 사회 갈등, 지정학적 분쟁, 인공지능의 도래로 인해 각자 도생과 치열한 경쟁이 중심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핑계로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혹시라도 뒤처지면 어떡할까를 걱정하며 세속적 가치관에 얽매여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과학기술,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들은 변해왔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의 죄를 대속하도록 하신 진리는 변하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 각자가 자신의 삶을 보다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에 어울리는 삶, 값지게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주 목사님에게 영성과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자기 부인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몸과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해주시고 저희 각자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무원 묘지기의 사명위에 세워진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 각처에서 손과 발의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과 교역자들의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한국교회 200주년을 향하는 바른 길닫기의 사명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삶으로 다가가는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들이 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고 그가 입은 채색 옷은 그 편애의 상징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형들로부터는 시기와 질투, 미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결국 형들이 그를 팔아버리는 바람에 그는 애굽까지 내려가야 했고 바로 왕의 신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잘 풀리는 듯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하게 되어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옥에서 바로왕의 두 신하의 꿈과 바로왕의 꿈을 2년 간격으로 차례로 해석해 주고 애굽을 비롯한 주변 여러 나라에 임할 기근을 해결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지 9년이 되던 해, 즉 가나안 땅을 떠난 지 22년이 되던 해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목을 놓아 운 후에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이 이러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에서 22년 동안이나 살게 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한숨을 쉴 때도 있었고 자신의 인생이 도둑질을 당한 것 같이 느껴져서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게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고 나서 또렷하게 확인하게 된 것은 자신이 애굽에 살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형들이 자신을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날의 몸부림이 자신의 가족을 살리고 애굽으로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역사하심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가장 합당하게 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교리와 4장에서 6장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내용인 실천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삶의 체험 현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예인과 같은 셀럽이 몸을 써서 일을 해야 하는 현장에서 하루 일을 하고 그 일당을 받아서 기부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이 바로 믿음의 삶의 체험 현장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1장에서 3장은 영적 지식 또는 지혜의 체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로마 제국의 죄수나 로마 황제의 죄수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영어 성경은 주 안에서 갇힌 나를 나 주님을 위한 죄수 또는 나 주님의 죄수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향후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말은 나는 로마를 반드시 보아야만 한다라는 의미로 자신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기 전에 꼭 로마 관광을 하고야 말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심장인 수도 로마를 자신의 남은 생애를 던질 마지막 전도지로 삼았다는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로마 전도는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대로 전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는 당연히 바울 자신이 자유인의 몸으로 제 발로 걸어서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들어오게 하여 성전을 더럽혔다고 모함하는 바람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감되어서 거기서 2년이나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표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로마의 신위대, 즉 시위대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신위대는 로마 황제를 지키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정복지의 사람들과 로마의 사람들이 함께 구성되는 일반 부대와는 달리 시위대는 오직 로마 시민으로만 구성된 특별 부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상류층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데 이정표가 되었고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감옥 밖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바울이 재판정에서 가장 진지한 자세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변론은 불신자를 위한 공개적인 초청 예배와도 같았고 간증 집회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시선을 사역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교회 중에는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는 교회도 있었고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를 지지하는 교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이 투옥이 되었을 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서 자기들의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바울이 가짜 사도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써서 보낸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의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는 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로마 제국의 죄수나 로마 황제의 죄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죄수, 주님의 죄수라고 또렷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의 가치관이 판을 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써내려가며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6장으로 구성된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와 동일하게 그러므로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옆에서 부르다 또는 곁에서 속삭이다입니다. 아주 간곡하게 격려하고 훈계하고 애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일수록 곁에서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말합니다. 로마에서 에베소까지는 직선 거리로만 해도 약 1300km나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멀리서 편지를 보내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곁에서 속삭이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권합니다. 지난주에 합당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악시오스이고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게를 달다, 값을 매기다, 그리고 어울리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삶이 무엇에 대해 무게가 있어야 하고, 즉 진지해야 하고, 가치가 있어야 하며 어울려야 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해 그러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방을 위해서 부름을 받으면 군대가 되고 공부를 위해서 부름을 받으면 학교가 되듯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즉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불릴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주시고 자신의 신비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게을러서 또는 주일에는 잠이 많아서 예배에 참석을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예배에도 잘 참석할 수 있고 믿음 생활도 잘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 우리들은 할 일이 없고 주일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명의 삶은 자신이 계획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그 불림에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저를 애굽에서 살게 해 주시고 저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야곱의 자손 제 가문이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은 400여 년이 후에 있을 출애굽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형들이 자신을 팔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왔는데 22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33년간의 사역을 하는 동안 섬긴 교회는 세 곳. 주님의 교회, 제네바 한인교회,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입니다. 저는 특정한 교회에서 섬기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순간순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부르심의 더 좋은 예는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리라고는 새발의 피만큼도 없었고 벼룩의 간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니까 사도 중에 사도, 믿음의 샘플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인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문 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함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성품이라고 한다면 오래 참음과 용납함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나야 하는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문자적인 의미는 낮은 곳을 뜻합니다. 즉 겸손은 낮은 자리에 자신의 마음을 둠으로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낮아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 이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셨고 땅에 있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 중에는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수록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단지 겸손이라고만 하지 않고 모든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저절로 겸손해지는 순간이나 마땅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결코 겸손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이나 겸손보다 오히려 자기를 과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은 항상 겸손, 쉬지 않고 계속해서 겸손, 범사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유인데 이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격이 우유부단하여 일을 할 때 끊고 맺음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나 매사에 나약하게만 행하는 사람을 점잖게 표현할 때 그는 온유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본래 야생동물의 달라진 습성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들에 사는 야생마를 잡아오면 그 행동이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생마의 등에는 사람이 탈 수도 없고 물건을 실은 수레를 끌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조련사에 의해서 조련을 받고 훈련을 받은 후에는 사람을 태울 수도 있고 수레를 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 야생마가 본래 가졌던 습성이나 힘을 상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 습성과 힘을 의미 없이 사용했다면 훈련이 된 후에는 그 습성과 힘을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이 온유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온유하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 이러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한때 모세는 자기 혈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져 온유해졌을 때 그는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당신 스스로를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상반절이 이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는 온갖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만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하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을 인터넷의 밈이나 웹툰에 나오는 신조어로 표현하면 힘숨진과 같습니다. 그는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힘과 능력을 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찐은 찐따의 준말인데 어리숙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힘쓴 찌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를 돋보이는 능력도 없고 융통성도 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물론 결정적일 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어 올바른 일을 합니다. 마블 영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 피터 파크나 슈퍼맨의 주인공 클라크 켄트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어리숙해 보이는 학생이고 평범한 기자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에게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구조해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암행어사도 힘숨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에서나 모든 겸손함과 온유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오래 참음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을 우스갯소리로 말할 때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어두고 타이머가 0을 가리키기 전에 문을 열고 음식을 꺼내다가 손을 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먼저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결과의 샘플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오래 참아주셨는데 너희들을 향해서 왜 참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각자의 지난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주님께서 무제한으로 참아주셨고 참지 않으셔도 되시는 상황에서도 참아주셨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개는 껍데기 속에 모래알이나 작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극을 완화하기 위해서 광택이 나는 진주층 또는 진주질을 분비합니다. 그 진주층이 겹겹이 쌓여서 단단한 진주로 만들어집니다. 조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주층을 분비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더 영롱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영롱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용납함은 상대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모든 종류의 상황에 대한 견딤이라면 용납함은 모든 종류의 사람에 대한 견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납함이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라고 해서 범죄와 악행을 마치 아무리 일이 없는 듯이 품어주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 때 조광문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의 키가 작았다는 것을 성경이 굳이 밝히는 것은 그것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은 그로 하여금 세리가 되게 했을 것이고 세리의 일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기는 해도 그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리고 지역에서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과 세리장이라는 지위는 그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으로 나갔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키까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와 사회적인 신분을 생각하면 아주 예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묵으러 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리장의 집에 머물러 갔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집에 머물러 갔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세리는 죄인과 동의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께는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용납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납함은 올바름과 그 올바름보다 더 나음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즉 올바름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올바름을 성취하는 따뜻한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의 삶을 삽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는 것이고 소명인으로서 말씀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목회자의 목회자다움을 잃지 않는 것이며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통해 자기 부인을 신앙의 목표로 삼음으로 교인의 교인다움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십시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됩니다. 또한 그것이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닦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더 선한 사람도 적지 않지만 그들보다 먼저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래 걸맞게 진지하게 행하게 하시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겸손해야 할 때는 당연히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은총을 덧입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유하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은총을 베푸셨고 그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오셨듯이 우리도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서 참거나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기에 기다려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용납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올바름을 품을 뿐만 아니라 그 올바름보다 더 나은 것도 함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 교회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주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